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처럼 평안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만 의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사와 이 무리바는 이 불신앙의 전형으로 성경 가운데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앙하면 이 마사와 무리바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관용구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관용구를 알고 있는데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시편을 읽어볼 때에 불신앙하면 이 마사와 무리바를 떠올리며 관용구처럼 너희가 마사에서 그리고 무리바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거역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들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그 히브리어 동사 나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마사라고 하는 그 지명이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나사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인데 여기서 마사가 유래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리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유래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 모세는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그 질문, 수사학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두 번에 걸친 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잘못된 그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은 가장 그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항변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출애굽기 1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역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15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15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16장으로 가면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1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과 이 17장을 비교해 볼 때 16장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그 전 회중적인 것이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7장으로 가면 이것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이제 모세와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협박과 살해 위협으로 이 원망과 불평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이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그 죄악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살기 등등한 그 저기를 띠게 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 사이에 어려움과 또한 문제를 대처하는 그 방식의 차이를 이 짧은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로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의 그 때에 나타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런 반면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의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고 다툽니다. 모세는 물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이 모세 처음 우리가 출애굽기 그 1장서부터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그 모세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불신앙의 전형,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이제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까지 나아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만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제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그 위협을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죠. 그죠? 출애굽시켜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질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그 7절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족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의 삶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출애굽한 그 혜택이 무엇이냐, 그 이익이 무엇이냐, 애굽에서의 삶만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만일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와 같은 부족과 결핍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느냐?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부족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우리도 종종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은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땅, 메마른 땅, 결핍과 부족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오픈 디즘이라고 하는 신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슴치 않게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진 않다. 그래서 슬픈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막아보려고 마치 슈퍼맨처럼 그 악한 현장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달려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막아보고 싶긴 한데 능력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세상에게 주는 그 답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오픈 디즘에 있는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 뒷짐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은 아니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신학자들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와 그 결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과 결핍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신명기 8장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그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환경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그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환경이 그렇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결론 지으며 모세를 이제 협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그들로 하여금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들을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만족을 누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짐승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주면 짐승들도 그것을 만족해 여기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 어느 때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원들이, 욕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죠.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씁쓸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의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 순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저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지금 그런 인상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참 부러워요.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 말을 타고 피곤한 여행을 해야 하는 그 삶. 그러나 그 요한 웨슬리의 그 삶이 참 부러워요.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들을 나의 모든 인생들을 바치며 살았던 그 웨슬리의 삶. 그 얼마나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입니까? 그죠?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뭐 자녀가 원하는 무슨 유명한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막 그것을 기뻐하고 그럼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망할 것 같은데 실망하고 낙담할 것 같은데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한 것을 보고 대단한 그런 그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욕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원대한 꿈을, 그 계획들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가난하셨죠. 피곤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안식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난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만족함이 있으신 거예요. 성취감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죄악을 물먹듯 마시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나안 족속과는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거룩한 삶이, 그들의 의로운 삶이, 그들의 죄악된 삶을 정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 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데,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그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시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거 더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편안한 그런 삶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5절과 6절, 이제 이스라엘의 원망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5절과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애굽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지팡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날 불순종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항거하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지팡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항상 그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반응에 있어서 핵심은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이 물이 나는 그 반석의 그 현장에 설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께서 뭐 우리처럼 그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내가 그 반석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 앞에,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것이었죠.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가 선한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임재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거나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의 현장에 설 것이라.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그 결핍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결해 주셨어요. 어려움과 또 부족의 환경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반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기적의 현장에, 그 사건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의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거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이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당했고, 이제 사도 요한 혼자만 이제 노년의 나이가 돼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첫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 그 사이를 다니시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는 줄 아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촛대 사진을 지금 교회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것이고 결핍과 부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고난에 우리가 둘러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보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스릴이 있는 삶입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기도할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하나의 문이 통과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먹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리의 인도자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주와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참으로 척박한 땅을 무사히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떡을 먹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는 주님과 같은 그 기쁨을 맛보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